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알지 못하여 진멸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기생 라합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구원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에 항복하여 화친을 맺은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의 항복 이야기가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큽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최후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때가 마지막 시침을 가리키기 직전에 회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브온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속임수는 사악한 것이며 그 화친 조약은 이스라엘을 실수에 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을 추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의 삭스를 약속하여서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9시, 12시,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하루 일을 마치는 시간인 제11시, 곧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도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비굴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의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 체결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멸망한 반면 비록 속임수를 이용하였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에서 구원받는 길을 선택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것에 대응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중 기르가스 족속을 제외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의 여섯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의 행보에 위협을 느낀 여섯 왕들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도모할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서로 원수였으나 악을 도모하는 당일에 친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정치적 경쟁자여서 서로를 꺾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보다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찾아와 화친 조약을 맺고 살아남으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명성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패하였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 일을 듣고라고 하였고 3절에서는 행한 일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으며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이를 듣고 이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이요 화친하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내용의 핵심으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4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 다시 말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의 구원은 인생의 11시, 곧 저문 인생길에서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인내와 자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선택이 구원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인간적으로는 기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거짓과 굴종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종족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위장과 속임수를 행했습니다. 불과 2, 3일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도성에 살면서도 마치 수만리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부대, 다 떨어진 신과 남루한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청하기를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으니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주민 같다고 의심하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비굴과 굴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굴욕적인 말을 쉽게 할 만큼 그렇게 미약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의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들의 4대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 4대 성읍은 테트라폴리스라고 불렸는데 17절에 나오는 기브온, 급이라, 브에롯, 기랏여아림이 바로 그 4대 성읍들이었습니다. 이같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며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개인사나 가정사 혹은 우리 민족사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거짓과 굴종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채 식민지 시절을 보내었던 시대, 나라를 찾기는 찾았어도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족 상잔의 처절한 전쟁을 막 치루었던 그 시절에 우리는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속이고 이제는 다시 기억에 떠올리기조차 싫은 비굴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기본 사람들의 인생이었으며 또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그 자체로 볼 때 수많은 거짓과 굴종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그 본질상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과 굴종의 인생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브온 사건의 주제는 인간의 거짓과 굴종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 사건의 주제는 인간의 거짓과 굴종의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 곧 구원의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브온 사건에서 그 당시로부터 장차 1400년 후에 실현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의 전조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은 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거짓도 아니고 굴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신앙 고백이었을 뿐이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누가 감히 거짓된 고백이요 비굴한 속임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께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한갓 위선과 거짓이요 신에 대한 인간의 자기 굴종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현실의 만족만을 위하여 온갖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멸망의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밤중에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생명의 날이요 영원한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최후 심판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주님의 재림과 그 은혜를 영광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여호수아가 기부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자가 없으며 주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부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참으로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답은 인간의 육정으로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부온 사람들은 당시 주변의 어느 족속들 못지않게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땅에 들어온 자인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말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한 데서 우리는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신앙 고백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예수는 헬라어로 그 뜻은 둘 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부온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부온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속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 찬송을 노래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철옹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폐망처럼 멸망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우리에게 있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같은 도성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랏여이 기랏여아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행군하여 불과 3일 후에 가나안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 후면 진멸당할 운명이었으나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와 화친함으로써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섯 왕들과 그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에 대항하였든지 또는 화친하기를 미루었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항하여 싸운 여섯 왕들과 그 백성들이 멸망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이하에서도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며 그들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화친할 마음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화친하여 살게 되었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연고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9장 27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살게 되었으며 하는 일은 번제에 쓸 나무를 베는 일과 물 긷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서 훗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친 조약과 맹세를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다윗 왕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든 재앙이 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장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후 평생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 긷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굴욕과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삶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시작보다 나중이 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으며 역대상 16장에 의하면 훗날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메고 올라와서 그 언약궤를 기브온 산당에 모셨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와 같이 그의 후대에 이를수록 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이 여러분들의 당대보다도 후손들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이제는 내년에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기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세우고 시작하였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회방하는 악한 사탄의 흉계에도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남겨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롱성같이 강하였던 여리고도 호화롭고 번성하던 소돔 고모라도 당시대 세계를 호령하며 최강국이었던 바벨론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번영과 강대함이 영원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며 물 긷는 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며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잘되는 복을 받는 성도님들과 우리 서울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대를 잇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날과 또 우리 교회에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기부한 사람들처럼 묵묵히 그러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